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린도 후서로 모시겠는데요. 9장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여러분이 구제로서 도움을 줄 때 여러분을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즐긴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푼 일로 인해서 어디선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감사가 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베푸는 것은 은혜입니다. 헌금은 율법에 얽매여 할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은혜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1조보다 더 많이 바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11조를 할 능력도 없으시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능력에 따라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를 아래와 같은 말로서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바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필적할 만큼 바친 사람은 없잖아요. 잠시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우리가 8장, 9장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뭐 지금 9장 지금 15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으로 가보면 주님은 부요하셨지만 하늘을 떠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바로 베푸는 은혜의 최고봉인 것이죠. 그분 외에 아무도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1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이제 우리는 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그 문체나 표현법이 이전 장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제2의 서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2의 서신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학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투가 좀 바뀐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뭐 말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맨 처음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바울의 권위를 존중했지요. 그러나 바울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를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까지는 바울이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에서는 소수의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낮의 밝은 빛으로부터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의 선교사로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함은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은 바울이 날카로운 책망의 편지를 썼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바울이 글로는 엄하게 책망하지만 우리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자로서 고린도에 왔어요. 그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뭐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종일 시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땀에 젖었고요. 그의 손은 더럽혀졌고 아마 뭐 상처도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은 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아니야. 장막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였잖아요. 사실상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손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겼거든요. 뭐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뭐 동서양이 다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럴 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온유와 겸손의 표지를 지녀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신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께 입히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행사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남용하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늘 온유와 관용으로 옷 입은 사도이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그들에게 자신을 단순히 육체대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복을 입거나 목에 깃을 세워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들을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사탄의 역사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아니고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뭐랄까 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장막 짓는 자의 신분으로서 늘 먼지와 땀에 쩌들었던 바울의 태도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헬라어로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세 가지로 사용이 되었는데 육체, 즉 뼈를 감싸고 있는 뭐랄까 이 어떤 그 몸이 있잖아요. 이 뭐 지방, 뭐 근육, 뭐 살이 있잖아요. 이런 물질을 가리키고요. 또 그 말은 정신적인 연약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지니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육체적인 의미, 정신적인 의미,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미 모두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옛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대개는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육체 그러면 어떤 타락의 산물로서 인식되어졌던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쓴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육신이란 영적인 의미를 띈 것으로 곧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육체라는 표현을 정신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육체 곧 연약함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싸움이란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자연법칙에 예측되어 있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하러 고린도에 온 사람은 더욱도 아니고요. 바울은 인간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선전하거나 조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주 화려한 문장과 많은 인용구를 사용함으로써 세련되고 쉽게 어필하는 글로 읽는 이들을 사로잡는 인기 문필가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뭐 운동하고 또는 반정부 운동하고 뭐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시내를 정결하게 하려고 온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또 어떤 운동을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초대를 받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장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체적인 싸움터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얻어야 할 하늘나라가 있고 멀리해야 할 지옥이 있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구절은 가로 안에 있는 삽입구로서 여기에서 바울은 병기의 이름들도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영적인 원수들이 있으며 또 영적인 원수는 신령한 병기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강력한 병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병기들은 성능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병기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신령한 내용들 여러분들 구분이 잘 되세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병기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철학과 우상 종교의 아성인 고린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원인이고요. 바울이 사용했던 병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이전에 신뢰하였던 병기들을 가지고 오직 말씀의 예리한 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이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축자적 영감을 굳게 믿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신조 이상의 것이거든요. 자신이 성경의 축자적 영감을 믿는다고 말하는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설교를 채운 내용과 인용문들은 온통 비성경적인 철학 사조와 문학 작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기조를 이루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닌 인문주의적인 현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종의 사상서로서 취급하였고요. 그 본문도 뭐라 그럴까요? 일개 격언과 같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였어요. 성경 본문은 그의 철학 사상을 장식해주는 그걸 자기 주장은 이렇고 성경은 하나의 악세사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는 말씀을 영적인 병기로 사용하기는커녕 세속 사상을 병기로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저작품이거나 평범한 역사서나 설화책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자라도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병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는지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선택은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병기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연약성 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인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었다는 사실을 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할 또 다른 병기는 그래서 기도인 것이죠. 고린도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기도에 대한 언급이 뭐라 그럴까 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다 해도 사실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히 기도의 권능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기도가 진정 강력한 병기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그 병사들은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기지 못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6절로 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른 형제들을 보는 안목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지녔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0절을 볼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하니. 바울은 자기 편지가 위엄차고도 능력 있는 권면이 되길 바라면서도 바울 자신은 그들 앞에서 힘 있는 자로 행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바울은 소위 매력적인 요즘 말하면 뭐 연예인들 스타 있잖아요. 그 인기는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대할 때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나 언변이나 매력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거든요. 이를테면 사사시대의 삼손과 같이 그의 힘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듯 이 바울은 사실 어떤 자기 안에서 자기 개인적인 그런 매력보다도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씀은 좀 이게 바울의 유머거든요. 약간 유머를 섞어서 좀 쓰고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많은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스스로 어떤 뭐 경지에 이른 줄로 스스로 뭐 비교하고 뭐 자기를 뭐 고가로 생각하지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 저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족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함으로써 뭐랄까 스스로 아주 특별하고 신령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칭 느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표준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의 비극 가운데 하나이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냉랭한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그들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자신 역시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누구도 자신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준으로 삼아 늘 담기를 심써야 할 존재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료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만족을 꾀하거나 스스로의 위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 그래야만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